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3절에서 13절입니다. 마귀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자동차는 무슨 힘으로 갑니까? 휘발유로 가든지 경유로 가든지 그렇게 가죠. 자전거는요? 사람이 밟는 페달의 힘으로 갑니다. 그럼 여러분 무슨 힘으로 움직이세요? 옛날에 어떤 분들은 밥심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밥 많이 먹어야 일도 잘하고요. 옛말에 그런 게 있습니다. 밥 많이 먹는 일꾼이 일도 잘한다고요. 사람은 밥 많이 먹고 밥의 힘으로 삽니다. 그러나 아무리 밥 먹고 밥심으로 산다 그래도 밥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럼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가 휘발유의 힘으로 혹은 경유의 힘으로 움직인다고 해도 근본적으로는 사람의 운전자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자동차가 제멋대로 다닌다면요? 운전자가 없는데 자동차가 시동이 걸린 채 제멋대로 휘젓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끔찍한 일입니다. 자동차가 아니고 무서운 흉기입니다. 자동차, 말 자체가요.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차라는 뜻이지만 제멋대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사람의 뜻에 의해서 사람의 손에 통제된 채 움직여야 그게 제대로 된 자동차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질 때에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친지들 만나고 또 뭐 이것저것 준비하고 하시느라고 엄청 바쁘실 텐데요. 이 바쁜데 이 저녁에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한가해서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오신 분 계신가요? 그것도 복입니다. 우리 조카들이 소복이 와 있는데요. 오늘 아무도 없을 테니까 우리 삼촌 응원하러 가자. 그래서 지금 소복이 와 있습니다. 그 참 복된 일입니다. 가장 복된 사람은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드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난 가야 한다. 열일 젖혀놓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 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뜻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고 있을 때 이것이 정말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가 훨씬 더 고통스럽고 훨씬 더 바쁘게 사셨던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힘으로 그 3년을요? 공생의 3년을 잘 마치시고 가셨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설명은 지난주에 다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측면만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라고 말합니다. 뭐 배고픈 정도일까요? 말이 그렇지 40일 한번 굶으면요? 다들 안 겪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40일, 40일은 관두고 한 열흘만 굶어보시죠.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제가 추측한데요. 열흘만 굶으면요. 이 시내 나가면 어느 집에 무슨 요리하는지 다 알 겁니다. 코가 맹한 사람들도 열흘만 굶으면요. 냄새 잘 맡습니다. 끔찍스러운 고통일 텐데요. 우리가 그 정도 고통이 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것은 가장 먹는 것. 냄새만 맡아도 먹는 것만 눈에 들어올 그럴 때가 아닐까 싶은데 바로 그럴 때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견뎌낼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유혹을 깨끗하게 이겨내셨습니다. 사탄이 하는 말에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깨끗하게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행한 그 답변들은요. 하나도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이 구약에 명시되어 있는 그 성경 구절만 그대로 구절만 따다 옮겼을 뿐이지 예수님께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 무슨 변명이나 이런 것은 한마디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요.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고 그렇게 굶주림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또렷이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만 꼬박꼬박 답변함으로써 이 사탄의 유혹을 깨끗이 물리치셨다는 말입니다. 40일을 굶은 그 고통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그 유혹을 깨끗이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사탄의 첫 번째 유혹이 3절에 있죠.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드는 것은 예수님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을 만드신 예수님이라면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런다고 해서 누구에게 피해줄 일도 아니고요. 배는 몹시 고프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이 4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 다음 나오는 기록하기를 이란 말씀을 주목하셔요. 기록하기를.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깨끗이 물리쳐버립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생각이나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두 번째 질문 6절입니다. 5절부터네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또 나오시는 말씀이 있죠. 기록하기를. 여전히 예수님의 자기 말씀으로 답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구약에 있는 두 군데 말씀을 따와서 한 문장으로 흔히 우리 말하는 짝입기 하듯이 그렇게 해서 답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어디 있는 말씀을 따오셨는지 궁금하신 분은요.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이 구약 성경 어디에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성경에 거기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즘 뭐 워낙 간편한 성경들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표시 안 된 성경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합니다만은 조만간 바꿔야 하실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거기에 뭔가 무슨 표시가 돼 있어야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록하기를 다음에 제 성경에 보면 관주가 리얼이라고 붙어 있고요. 리얼은 인용을 한 것인데 신명기 6장 13절이다라고 성경에 다 표시가 다 돼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9절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 다음에 기록하였으되 그러죠. 요 기록하였으되란 그 다음 말은요. 사탄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겁니다. 요건 조금 이따가 말씀을 더 드릴게요. 그랬더니 1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여기에 말씀하기를 가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기록하기를 가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성경에는 시험치 말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지 않았느냐. 성경 말씀으로서 사탄의 말을 전부 막아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끝마다 하시는 말씀은 전부 성경을 당겨와서 성경을 통해서 꼬박꼬박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탄도 그렇다면 내 말도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땡겨온 말씀이 아까 봤던 10절, 11절 두 군데입니다. 사탄도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도 가끔 성경을 가져와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라고 내놓습니다. 5.16 군사혁명 후에 많은 목사들을 불러앉혀 놔놓고 그 당시 실세인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다. 누가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다는 걸 그분에게 가르쳐 줬는지는 참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쿠데타 일으켜서 권세를 잡고는 목사들 불러앉혀 놔놓고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들이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 뜻에 어긋나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 이것은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특히 오늘날 이단들이 접근할 때 성경 공부하자고 접근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성경을 잘 가르칠까요? 잘 못 가르칠까요? 가서 한번 공부해보세요 하고 싶은데 참 위험해서 그 말을 못 드리겠네. 그죠? 여러분 따라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잘 가르칩니다. 정말 잘 가르칩니다. 듣고 있으면 솔깃해집니다. 때로는요. 아 우리 교회 어설픈 목사님 설교보다가 훨씬 낫네 이런 생각이 반드시 듭니다. 그렇게 잘 가르쳐요. 정말 잘 가르치네. 아 내가 여태까지 몰랐던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가르치는구나 하고 잘 갔는데 가서 보면 끝이 약간 달라요. 그게 이단입니다. 이단. 단자가 끝이란 뜻이잖아요. 이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처음부터 이상한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라고 잘 가르쳐서 잘 들은 건데 아멘하며 따라갔는데 가서 보면 어느 순간에 약간 삐뚤어져 있는데 이게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적절하게 왜곡을 하는 거라는 얘기죠.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과 다른 점이 뭡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성경구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것도 문제지만 대부분 적용을 잘못합니다. 의도적으로 잘못되게 성경 말씀을 적용을 시키는 거죠. 성경 말씀이 본래 뭐라고 말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끌어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특히 이단들이요. 사탄이 인용한 이 구절을 한번 재미가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했던 이 성경 구절은 시편 91편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91편 11절 12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봐. 네가 큰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아무렇지 않게 받쳐줄 거 아니냐. 뛰어내려보라. 그렇게 인용을 했는데 사탄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짓을 저지르고 있느냐 하면 그 인용한 12절 다음에 13절을 한번 보셔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자, 독사, 뱀 이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를 유혹하고 있는 자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겠지만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다 하더라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잘 지켜 보호할 것이다. 바로 그가 뭘 할 거냐니까요? 독사와 뱀을 밟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누구 얘긴데요? 자기가 죽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가 죽는다는 이야기가 거기 있는 거 많이 알면서도 바로 그 앞에 있는 고구절 두 개를 딱 따서 예수를 유혹하는데 써먹고 있는 겁니다. 죽을 줄 모르고 이런 짓 한다 그런 얘기죠. 이단들이 그러하고 성경 말씀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왜곡하는 사람들이 이런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제가 고등학교 때에 그 통일교에서 신문 전면에 광고를 냈습니다. 아직도 제가 제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를 이 땅에 죽으러 왔다고 가르치는가? 뭐 이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그러니까 핵심은요. 예수는 이 땅에 죽으러 온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신문 광고에 인용됐던 구절이 고린도전서 2장 8절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구절을 딱 제시해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이 세상의 관원들이 알지 못해서 그랬던 것이지 만약에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실수로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실수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죽고 말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다 하지 못한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이 소리 하려고 이 구절을 인용해서 붙인 제목이 겁니다. 누가 예수는 이 땅에 죽으러 왔다고 가르치는가? 틀렸다는 얘기죠.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그 신문 광고를 이렇게 보면서 그걸 꼼꼼하게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 찾아봤죠? 같은 구절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절을 한번 보세요. 8절을 읽고 난 다음에 구절을 한번 보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세상의 그 관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인 것을 알지 못하게 하신 건 누굽니까? 구절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관원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은 하느님이시다고 구절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절은 잘라먹고 8절만 가지고 예수는 세상의 관원들이 실수로 죽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일을 완수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엄청난 광고를 해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단들 혹은 좋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낼 때도 그 말을 들으면서 아 맞네 하기 전에 어디가 잘못된지를 판별할 수 있는 눈을 좀 가져야 합니다. 사탄이 인용한 구절들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 것은 성경을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저렇게 비틀어요. 잘라내고 비틀고 그래서 의미를 자기 입맛에 맞도록 고쳐가면서 가르치는 짓을 많이 하죠. 그럼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많이 인용하셨는데 항상 그 중심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야기한 그대로 인용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성경 인용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안일함이나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져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고통스러운 가운데 사셨던 그 기도 여러분 잘 아시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의 원은 뭡니까? 며칠 뒤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 끔찍한 고통을 보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이게 나의 원입니다. 나는 이거 피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원은 뭡니까? 내가 이 길을 꼭 가야 하는 거라면 그것이 아버지의 원이시라면 그렇게 하시옵소서 그 말 아닙니까? 예수님의 기도도 그렇고 예수님의 성경 인용은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인용하셨고 그 말씀대로 그 길을 다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방법이나 이단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거죠.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누가 나를 배신할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내니까 우리말 합시다. 접니까? 제가 배반합니까? 돌아가면서 다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딱 지목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놓고 있는 자가 딱 둘러봤으면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지목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잡히시기 전에 배신자가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아시면서 그 배신자를 누구다라고 이름은 말씀 안 하셨지만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을 미리 하셨거든요.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누굽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이 떡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 자니라고 말했다는 것은 대부분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 이게 중요한데 이걸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께서 배신자가 누군지를 왜 얘기하셨을까요? 잡아내라고요? 아니면 저 배신자를 꽁꽁 묶어서 오늘 밤에 나가서 못된 짓 못하게 하라고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요, 마지막 순간에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그러셨을까요? 가룟 유다가 돌아서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안 팔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것도 문제가 큰데요. 왜 예수님은 자기를 팔 자를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 찾아보십시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18절을 보시고 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18절 뒤편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에게 배신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언되어 있었던 그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일 뿐 배신자를 막아라든가 배신자를 잡아라든가 저 배신자가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는 뜻입니다. 배신자가 누구인지 나올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만은 예수님의 관심은요. 이미 그렇게 되리라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노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목마르다 하셨거든요. 왜 목마르다 하셨을까요? 목말라서 목마르다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9장 28절 보셔요.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곧 운명하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쭉 과거를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쭉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다 이루었구나라고 생각을 딱 하시고 보니까 하나가 빠졌습니다. 이 십자가 고통 가운데서 목마르다란 말을 하도록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걸 발견을 하시고서 하신 말씀이 목마르다 하신 겁니다. 십자가 그 고통이 어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처절한 고통 아니겠어요? 정신이 혼미한 상태 아니겠어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요? 이 메시아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겪어야 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을 쭉 묵상하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빠진 거 하나를 발견하시고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순간에 목마르다 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하시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죽음을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었던 제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죽는다고 해도 그걸 고지 들은 사람이 없었으니 살아난다 해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이랬던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남긴 말은 그 표현은 상당히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13장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 27절요. 사도행전 13장 27절입니다.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말을 제자들이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 관원들과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왜 이런 짓을 하게 됐는지는 자기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것이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느라고 그렇게 되었다는 걸 제자들도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겁니다. 28절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조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죄 없는 사람을 죽여달라고 억지로 우겨가지고 죽게 만든 그것이 이제 와서 보니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다 응하게 하려고 그리하였더라라는 것을 제자들이 나중에 확신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극심한 배고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 생애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십자가의 고통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각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작과 끝이 그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도중에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어떻게 사셨을 건지는 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아니하였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가셨던 분입니다. 이런 것 좀 닮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이런 측면을 좀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어야 한다는 거 좀 기억을 하십시다. 단 5분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수는 없다라는 생각으로요. 연애하는 사람들이 그 애인 못 잊어버리잖아요. 꼴보기 싫은 거 많이 있죠. 종일 말도 안 되는 거 노닥노닥노닥 해놔놓고는 헤어져가 집에 들어가 들어오자마자 또 전화기 붙들고 또 하는 얘기 그 영양가 있는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사랑이고 연애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이런 측면이 좀 필요합니다. 농담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밑바닥에 깔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원래 고등학교 가는 원근이 지난 12월 달에 엄마한테 편지를 한 통 썼답니다. 간접적으로 전해드렸기 때문에 그 구절을 제가 정확하게는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요는 이렇습니다. 엄마한테 옷을 한번 사달라는 얘기가 샀는데 그 돈을 좀 달라는 그 편지를 썼어요. 나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교복 한 벌로 그냥 살게 하시는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뭐 이런 투예요. 요는 교복 한 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건 내가 옷을 한 벌 샀는데 이 번호로 돈을 좀 붙여주십시오. 그러면서 끝에 붙여놓은 말이요. 저는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말씀만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놨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4절에 무슨 말씀인지 한번 찾아보셔요. 좀 찾아봐야 얘기가 됩니다. 내가 엄마한테 옷을, 나 옷이 없으니까 옷 한 벌 사주세요. 그리고 이미 샀으니 돈을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만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때 소를 그렇게 달아놨더라는 거예요. 찾아보세요. 얘가 도대체, 그러니까 그 편지 쓸 때 중3입니다. 마가복음 9장 44절은 본문이 없습니다. 아니, 45절도 있고 47절도 있는데 46절도 또 없어요. 세상에 세상에 여러분 성경에 좋은 구절들 많이 인용하고 많이 그 하는데 세상에 그 빵꾸난 구절 그걸 어떻게 발견해가지고 자기 옷 없는 걸 그 성경 구절 없는 거 그거 다 꽤 맞췄는지 제가요 남은 웃는데 이야 이 머리가 보통 머리가 아니다. 여러분 그 보통 그 성경 읽으면서도요 여기에 구절이 빠졌다는 거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거기 두 구절 빠진 거 어떻게 알아가지고 지금 공부에 어떠하든 간에 좌우간 그 엄마한테 그런 부탁 한마디 하면서 그걸 그렇게 설 수 있었던 거 보면 아 얘가 보통 아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내 같으면 뭐 벌써 몇 벌을 사줘도 사줬을 겁니다. 그 정도라면 아마 제가 평생에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인용한 이 이야기는 아마 내 평생에 못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충성합니까? 어떤 사람은 죄의식 때문에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 빠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큰 벌을 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예배 못 빠지고 하고 싶은 일 많고 보고 싶은 건 많은데 억지로라도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안 나오시는 것보다는 복되지만 예수 믿기는 믿는데 참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욕심이 있어서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욕 때문에 나오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니 기꺼이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래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겁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돈 안 되는 일에 참 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돈 안 되는 일에 그렇게 열심히 내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금 심해지면 자기 돈 쓰면서 열심히 냅니다. 원래 서해안 저 태안반도 자기 돈 써가면서 다녀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봉사활동이나 장애인 돌보는 일 그건 뭐 열심히 씻고 닦고 돌봐줘봐야 남는 거 없지 않습니까? 돈 생기는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왜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해지는 거죠. 저도 옛날에 몰래 영업과외 한 적이 있습니다. 안 된다 했는데도 하도 졸라대는 바람에 잠깐만 봐드리죠 뭐. 그러고 좀 다녔는데 영업과외 그거 돈 많이 주대요. 아무에게도 얘기 안 했습니다. 그때는 해서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영업 과외 시킨다고 돈을 그렇게 많이 주면서요. 제가 요새 과외하고 있잖아요. 성경요. 돈 안 받고 가르쳐 준다고 그러는데 돈도 안 받고 가르치는데도 별로 안 와요. 남우 교인들은 참 많이 옵니다. 이것도 참 문제라. 돈 많이 주는 그 영어과외는 제가 딱 두 달하고 끊었습니다. 계속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딱 두 달만 봐주고 손 딱 틀었습니다. 성경과외는요?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하던 일이니까 이게 얼마나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건 손 뗄 수 없는 일입니다. 왜요? 돈도 안 되는 일에 뭐 그렇게 열심을 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뭘 원하시는지를 생각해보면 돈 안 되고 내 돈 쓰가면서 즐거운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이 이런 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계시나 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참 주의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십계명을 줬느냐고 물어보면 대체로요.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세 개가 주셨다고 답변을 많이 하시는데 영화를 본 탓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직접 들려주셨어요. 그 후에 백성들이 하나님 그 음성을 직접 들으니까 우리가 죽을 것만 같으니까 말씀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고 다른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면 그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단지 거기서는 모세라고 돼 있을 뿐이죠. 그 모세가 올라가서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친히 들으니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 하나님 제발 말씀하지 말아주시고 대신 다른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 후로 다른 선지자를 보내셨고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던 그 선지자 혹은 예언자들이 해주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앞에 엎어졌던 사람은 다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이 아무도 모르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을 때에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걸 지적을 합니다. 잘못하면 선지자가 죽을지도 모르는데도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에 그대로 엎어집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겁니다. 다윗이 나쁜 짓 제법 했어요. 여러 사람을 억울하게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실 때 그 앞이 그대로 꼬꾸라져 엎어져서 항복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왕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왕들은 하나같이 다 악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세월이 이렇게 오래 지탱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율법서도 없고요. 어느 날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 벽 속에 책이 하나 숨겨져 있는 걸 발견해냅니다. 그걸 왕 앞에서 읽어줍니다. 왕이 그 말을, 그 율법서를 들으면서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들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왕이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살았구나. 그 책이 왜 그 벽 속에 들어가 있었겠어요? 모르긴 해도 그 윗대 아주 못된 왕들이 성경책을 전부 없애버리고 믿는 사람들을 그냥 죽이고 하던 그 시절에 누가 급하게 그 뒤에 숨겨두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생전 듣도 보도 못했던 책이 한 권 벽장에서 튀어나와가지고 그걸 듣고요.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며 말씀대로 살기로 했던 왕이 요시아 왕입니다. 그랬더니 그 요시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고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던 구약의 선지자, 예언자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고 난 후에 이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다 전해졌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구름 속에서 들려온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 안 하실 것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하려고 이 땅에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꿈속에서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친히 뭐라고 하시는지 귀를 들어야 되겠다고 자꾸 거기 용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반납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고 사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꿈도 아니고 계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여기서 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읽지도 않으니요. 성경을 읽지도 아니하고 성경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하지도 아니하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줘도 이 계시를 판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경로가 없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가장 좋은 예는 베드로가 보았던 그 환상 아닙니까? 하늘에서 세 번이나 환상이 내려왔습니다.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잡아먹으래요. 베드로, 하나님 난 지금까지 이런 거 먹은 적이 없습니다. 못 먹습니다. 세 번이나 그랬는데도 베드로 그걸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우리가 보기에는 해석이 쉬울 것 같은데요. 못 먹는다, 못 먹는다 하지 말고 먹어라.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겠냐 말이에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그날 아침에 이방인이 찾아와서 자기를 불러가는데요. 그걸 따라가면서도 해석을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 꿈을.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과 그 꿈이 연결될 때에 아, 이것이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구나 라고 베드로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더라면 이 환상의 의미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뜻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아니면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싶어도 기본적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며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읽어야 합니다.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지금은 들으면 되잖아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제하고 나를 지배해야 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센 것은 없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시끄러운 일이 들어있을 때 유심히 한번 보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가 아니면요 우리 개인의 자존심이나 체면이 우선인가. 싸울 때 옆에서 지켜보면요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현상입니다. 그것은 마치 운전자 없는 자동차가 그냥 시동이 걸린 채 달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위험한 일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조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진정으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겁니다. 어떤 역경 가운데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평소에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을 때 누군가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볼까? 아, 저건 아니다. 아, 그건 맞다. 이거 분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맞아도 아멘, 틀려도 아멘, 이건 위험합니다. 가끔은 생각할 길을 맞는지 틀린지 생각지도 안 하고 덮어놓고 아멘, 아멘,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가면서 아멘합시다. 우리 교회는 뭐 너무 안의 스타일이지만요. 아니면 뭐 생각을 하는데 시간을 별로 안 줘서 그런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걸 듣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특히 우리 오늘 조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뭐 이 집 저 집 할 것 없이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성경 읽을 틈이 없다라는 게 정상이죠. 현실은 그러하지만 절대로 정상은 아닙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말씀을 기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책가방 속에 성경책 넣어 다니면서요. 틈틈이 말씀 읽고 묵상하고 이런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어른들이 먼저 그래야 하는데 어른들이 그런 본을 잘 안 보여요. 부디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을 받을 때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마지막 순간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한 평생을 사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다. 이렇게 사는 것이요. 여러분들의 삶을 진정으로 의미 있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평안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지름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